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중립국, 비핵국가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최우선 원칙은 이것이었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어떤 합의가 나오든 우크라이나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자신은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평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합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항목이라며 그들 역시 그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치부되지 않고 진지한 조약으로서 서명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회담에서 돈바스 문제와 크림반도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듯이 우리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난밤 강조했던 대목은 단순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을 감행하거나 도발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3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국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개인적 모욕이라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을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내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이라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차기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회담이 내일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두 정상이 통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과 협상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과 평화를 가급적 빨리 구축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터키는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우크라이나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전쟁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4,400만 명 가운데 약 45%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필이 WFP 대변인은 5명 중 1명이 이미 식량 수급을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절박한 시기에 절박한 조치를 취하며 소비하는 식량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끼니를 줄여 아이들에게 먹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WFP는 우크라이나 내 식량 공급망이 붕괴된 점을 지적하며 슈퍼마켓의 물자는 비었고 창고한 식량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피리 대변인은 WFP는 우크라이나 주민 약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지원하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주요 도시들에서 전투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 복수 지역들의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는 430만 명이 러시아의 침공 이래 집을 떠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오늘부터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인구 2,600만인 상하이시 정부는 이날 동부 푸동과 서부 푸시로 나눠 차례대로 봉쇄한 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람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거의 10명 가운데 8명꼴입니다. 네덜란드 프리에 대학교 연구진이 사람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확인하고 국제환경학술지에 실었는데요. 혈액을 기증한 건강한 성인 22명 가운데 무려 17명의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물고기나 실험주의 등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폐나 뇌, 심장 그리고 모체를 통해 태아에도 전달된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특히 아기 대변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수준은 성인의 10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태계 전반에 위협을 주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플라스틱 용품 생산을 줄이고 사용을 자제하고 또 재활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온몸을 타고 다니는 인체 순환의 근본이 되는 사람 혈액 속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해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혈액 속에서 확인된 미세 플라스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약 50%는 음료수병의 주성분입니다. PET라고 부르죠. 폴리에틸린 텔레프타이이트였습니다. 그 다음이 가정용품을 만드는 데 쓰는 폴리스티렌이었고요. 물건을 담는 비닐에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확인이 됐는데 이 한 사람의 혈액 샘플에서 최대 세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성분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지금 사람 몸에 얼마나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장기에 머물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혈액에까지 침투한 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과학기술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돕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인 소식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진 미세 합성 기술로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헐리우드의 영화 더빙 세계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5도, 중강이 영하 3도고요. 청진, 함흥, 평양, 개성, 영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신의주는 영상 1도, 원산 장전 영상 4도가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삼지연과 선봉의 낮 최고 기온 영상 9도입니다. 신의주가 11도고요. 청진이 13도. 양강도 회산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이 14도, 평양 15도, 장전 개성이 15도, 원산 16도, 함흥 최고 기온 17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요.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문제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가 급격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2단계 봉쇄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1년 반 넘게 계속된 내전 사태가 중대한 전환을 맞았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7일 러시아 독립 언론들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라면 이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협상 조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긴 하지만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같은 러시아의 다른 요구는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립국 지위 채택도 제3자에 의한 안전보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모든 결정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쟁의 불씨가 된 곳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그리고 크림반도 문제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반드시 다뤄지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영토 문제에 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읽혀지면서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양측은 지난달 말부터 세 차례는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했고요. 4차 회담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어왔는데요. 5차 협상은 터키에서 직접 대면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터키 측은 이르면 28일에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드미트리 파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28일에 터키의 협상단이 도착하고 29일에 회담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터키가 양측의 협상 중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네, 터키는 두 나라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이 제3자의 안전보장에 터키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레제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7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휴전의 필요성 또 더 많은 인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세에 몰리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나서면서 전세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주요 거점 장악이 어려워지자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8일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중대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남부 마리우폴의 경우 도시의 90%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약 16만 명이 아직 도시에 남아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기와 수도도 끊긴 채 지내고 있는데요. 마리우폴 시장은 마리우폴이 지금 인도주의적 대재앙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태운 버스가 대기 중인데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통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전체 난민 규모도 적지가 않죠?
네, 유엔에 따르면 1천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약 380만 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주변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나토와 주요 7개국 유럽연합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동맹의 결속을 다졌고요. 이어서 폴란드로 이동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폴란드에서 가진 특별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는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일부 매체는 미국의 러시아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거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의 요점은 푸틴 대통령이 이웃나라의 무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현지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곳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시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봉쇄 조처에 들어갔다고요?
네,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28일부터 2단계의 봉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하루 전인 27일에 이 같은 방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상하이는 중국의 정말 큰 경제 중심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중국의 최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하이시는 인구 2,500만 명으로 약 2,100만 명의 수도 베이징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네. 자, 2단계로 봉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봉쇄를 하는 겁니까?
네, 시 당국은 도시를 동과 서로 나눠서 28일부터는 먼저 동쪽 지역을 봉쇄하고요. 동쪽 지역 봉쇄가 끝나는 1일부터 5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봉쇄하는 시기로 총 8일 동안에 봉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전체 봉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원 보건당국이 진행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들은 집에 머물러야 하고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도 전면 중단됩니다. 수도와 전기 등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상하이시가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얘기인가요?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24일에 1,500명에서 25일에는 약 2,200명, 다음 날인 26일에는 2,700명 정도로 늘었고요. 27일에는 약 3,450명이 보고됐는데요. 감염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자들입니다.
예, 상하이시의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적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는 중국 전체 감염의 70%를 차지하는 거라서 상하이시 당국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 전체 코로나 현황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27일 하루에 중국에서는 약 6,300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5,100여 명이 무증상자고요. 1,200명은 증상이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네. 자,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이렇게 일주일 넘게 봉쇄가 되면은 경제적 파장도 적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선전, 지린, 선양 등이 중국의 지방도시들이 줄줄이 봉쇄에 들어갔지만 상하이시는 전면도시 봉쇄보다는 감염자가 발생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는데요. 하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자 결국 도시 봉쇄 조처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봉쇄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1단계 봉쇄 지역에 있는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도 나흘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오랜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데 휴전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에티오피아 정부와 북부 티그라이 반군이 25일에 휴전에 합의하면서 17개월 가까이 계속됐던 에티오피아 내전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양측의 휴전은 24일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반군이 동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아, 에티오피아 정부가 먼저 휴전 선언을 한 거네요.
네, 에티오피아 정부는 24일에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무기한이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는데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휴전 결정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에티오피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휴전 선언을 반군도 받아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군도 공격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휴전은 성사될 수 없는 건데요. 다음 날에 반군도 동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반군은 25일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면서 티그라이에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 티그라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티그라이 지역이 사실상 봉쇄돼서 국제 긴급 구호품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은 지난 1월에 600만 티그라이 주민 가운데 약 40%는 극심한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근 아파르, 암하라 지역까지 다 합치면 현재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900만 명에 넘습니다.
네, 이 에티오피아 내전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까?
네, 2020년 11월에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티그라이 지방정부 집권당이었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을 축출하기 위해서 티그라이에 군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북부에 있는 티그라이는 예부터 에티오피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컸던 곳인데요. 아흐메드 총리가 취임하면서 이 권력 분담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티그라이주는 그해 9월에 독자적으로 지방의회 선거도 치렀는데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이 아흐메드 총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죠?
네, 20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흐메드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옆나라인 에리트리아 간에 수십 년간 이어진 영토 분쟁을 종식하는 데 기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애쓴 인물이 1년 후에 내전의 당사자가 되자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죠.
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아프리카연맹 등 국제사회도 양측의 휴전을 위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네, 자, 양측의 휴전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그동안 휴전을 촉구해온 각국 정부는 양측의 휴전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발표를 토대로 모든 당사자가 안보 조처를 포함해서 휴전을 유지하고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걸 촉구했습니다. EU 에티오피아 대표단도 트위터에 EU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도주의적 휴전 선언과 티그라이의 교전 중단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는 휴전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티그라이 반군이 정부군 점령 지역을 탈환하자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에 반군이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200km 이내 지점까지 진격하자 반격에 나서서 다시 내전이 적화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대로 티그라이의 인도주의적 접근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기연도 예산안을 공개합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출시작으로는 최초로 코다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로 개인과 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회기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28일 공개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평시 군사비 지출을 요청하는 한편 부자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최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안의 골자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 정부 예산을 의회가 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 국정운영을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라 의회가 지출과 관련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3 예산안에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비 지출 확대가 눈길을 끕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예산으로 8,13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2022 회계연도에 비해 4%, 그러니까 310억 달러 증가한 금액입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국방비 지출 7,730억 달러를 비롯해 국가안보 예산이 8,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 국방 부문의 지출을 늘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그 외 최신 방어력에 대한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새 예산안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최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 최저소득세입니다. 이 억만장자세는 미국 인구에서 0.01%를 차지하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에게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 억만장자세는 과세 범위도 넓게 본다고요?
예, 주식이나 채권 같은 미실현 자산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현된 이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자,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예,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3,600억 달러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로 정부 부채, 즉 나라의 빚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세금 제도가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보상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세율을 부과해야 하고 또 부자가 사회 보장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요. 이 억만장자세가 나온 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난해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 억만장자세를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예산안이 또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예, 국내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와 사회보장,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지난 20년간 매 회견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예산안은 재정적 책임과 국내외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의 건설에 대한 약속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사회 치안 유지와 총기 범죄 대체를 위해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하고 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 폭력 중재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미국 영화인들의 축제이고요. 또 세계적 권위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다는 소식 볼까요?
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27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이라고도 부르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올해로 94회를 맞았는데요. 여러 면에서 올해 오스카는 역사적인 시상식이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왜 그런 평가를 내놓는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예, 가장 관심을 끈 작품상은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의 딸의 이야기를 다룬 코다에 들어갔는데요.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아닌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출시된 영화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스트리밍 출시작이 작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스트리밍 출시작, 새로운 용어인데요. 자, 이게 뭔지 북한의 우리 청취자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스트리밍은 인터넷으로 영상이나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바로 재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자, 이 스트리밍 출시작이란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영화 제작사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제작된 영화를 말합니다. 예, 최근 이플을 비롯해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스트리밍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스트리밍의 영화 비중과 또 영향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영향력이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에서도 확인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영화 코다는 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조연상도 받으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자, 코다는 영어 약자로 청각장애인의 자녀를 뜻하는데요. 청각장애인 부모밑 때서 자란 주인공 고등학생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아빠 프랭크 역을 맡은 배우 트로이 쿼처 씨는 청각장애인 남자 배우로서는 최초로 오스카 연기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특히 수상자로 나선 이 지난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화제의 수상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 여우 조연상은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맡은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출연한 아리아나 드보스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알았습니다. 드보스 씨는 자신이 동성 연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여배우인데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로 실현됐다고 밝히면서 이 성적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향해 우리를 위한 곳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감독상은 영화 파워 오브 도그의 제인 캠비온 감독에게 돌아갔는데요. 여성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 무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요?
예, 남우주연상은 킹 리처드에서 주연을 맡은 윌 스미스 씨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자로 나온 크리스 록 씨가 스미스 씨의 아내의 이 탈모증을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무대 위에 걸어올라가 코미디언 크리스 록 씨의 뺨을 세차게 때려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무대 위에 내려와서도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지 말라고 욕설을 섞어가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결국 스미스 씨는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에서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개인과 기업 등이 부담해야 되는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아주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신이 미접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나 의료비용 증가, 실직, 장학금 취소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사회적으로는 예방 가능한 입원과 사망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의 그 백신 접종 완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3월 24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입니다. 자, 미국에서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성인 가운데 4분의 1은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예, 비영리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현재 성인 가운데 약 16%는 절대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는 의무사항으로 요구될 때만 접종하겠다고 했고요. 4%는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 자,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먼저 사회적 비용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카이저 가족재단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1월까지 6개월 동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 관련 입원으로 인한 비용이 138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지가 않네요. 분석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카이저 가족재단은 백신을 접종했다면 이 기간 발생한 성인의 코로나 관련 입원 건수를 6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백신 접종을 했다면 69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요. 재단은 입원 건당 평균 2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계산해서 138억 달러를 도출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산출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100만 건 이상의 코로나 관련 신규 입원 건수 가운데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입원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 이는 추가로 1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사회적 비용 말고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피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욕시인데요. 뉴욕시는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 1,400명 이상을 무더기로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카이저 가족재단이 지난 10월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가운데 25%가 직장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참전하는 지원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지원군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는데요.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소리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크라이나 IT 전사에 합류한 실리콘밸리 기업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군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IT군을 만들고 있고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다며 사이버군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거나디 걸렌터 씨는 즉각 IT 전사로 자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걸렌터 씨는 지금은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첨단 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걸렌터 씨는 매일 자신에게 떨어진 지령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Basically, they compile a list and they offer capability scripts.
우크라이나 측에서 목록을 모아서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 보내오는데 그 목록을 보고 개인이 집에서 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작전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That's a newspaper. KP.ru. Okay. KP.ru.
오늘 걸렌터 씨의 공격 대상은 러시아 정부 언론인데요. 걸렌터 씨의 무기는 총이 아닌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영어 약자로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네트워크를 차단시켜서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This is their propaganda machine. It says there is more and more evidence that the special operation that Russia.
걸렌터 씨는 러시아 선전 매체 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특별 작전으로 러시아가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막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Let's take it down. Boom. Okay, here you go.
걸렌터 씨는 해당 사이트를 해킹에 들어갔고 IT 전사들의 공격을 받은 주소창은 결국 막혔는데요. 이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만 뜹니다.
Yeah, it's not opening up. I think it's dead already.
걸렌터 씨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러시아 국민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It's going to make other people's life more difficult in Russia. Not being able to conduct some of the
사이버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 러시아에서의 삶이 점점 더 불편해질 것이고 사업을 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걸렌터 씨는 IT 전사들은 러시아인들을 동요하고 자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에 불만을 품고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걸렌터 씨는 흑해에 접한 우크라이나 항만도시 오데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도 사업차 고향을 자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았던 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I went to my mother's graveyard and as I was standing there I didn't know whether I was going to be back at all.
걸렌터 씨는 당시 어머니 묘지를 찾았는데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59세인 걸렌터 씨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 군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했다는데요.
I have a daughter. I have my wife and I have my company. And so I couldn't just stay in.
하지만 자신에겐 아내와 딸이 있고 또 기업체도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싸울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온 걸렌터 씨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사이버 전사가 되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죠. 걸렌터 씨는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 측의 정보만 접하고 있다며 다음 목표는 IT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또 러시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echnology leaders can do a lot from this side. I'm just a guy, but I'm a guy who is a patriot.
걸렌터 씨는 IT 지도자들이 사이버 쪽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은 그저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애국자이기 때문에 모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AI 기술로 완성하는 영화 더빙. 첨단 과학기술 용어 중에 딥페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심층학습,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죠.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마치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합성한 딥페이크의 영상 편집물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진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도 활용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딥페이크의 유용한 쪽을 활용하면 획기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더빙이죠.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heard the word coward applied to the valiant warrior Bomir.
다른 나라 영화를 볼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막과 더빙. 그런데 자막의 경우 화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더빙은 그런 불편함은 없지만 배우의 입모양과 말이 맞지 않아서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언어로 후시 녹음을 하다 보면 입모양을 딱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I was kind of appalled and devastated because I saw how different it was.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 스콧 맨시 역시 자신의 영화가 다른 언어로 더빙된 걸 보고는 입모양과 대사가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맨 감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결함이 없다는 뜻의 플러리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배우의 얼굴과 대사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죠.
The system is taking a very detailed look and an understanding of how a certain character talks.
맨 감독은 이 기술은 화면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고 배우가 말하는 방식까지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배우 입모양을 정교하게 수정해서 더빙한 대사와 입모양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That's not something that happens to me.
No es algo que suele pasarme.
플로리스는 더빙을 위해 현지 언어가 가능한 성우를 쓰는데요.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또 다른 회사인 딥더의 경우 성우가 아닌 배우 본인의 목소리를 활용해 더빙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We need only a sample of 2 to 5 minutes of the actors' voices in order to create.
딥더의 오즈 크라카우스키 씨는 언어 번역에 사용될 음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배우의 목소리 샘플만 있으면 배우의 본인 목소리로 다른 언어 더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영화나 연속극을 찾아볼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언어의 영화를 보는 게 흔한 일이 됐는데요. 일례로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영상물에 있어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바쁘다는 말, I'm busy 이런 표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바쁘다는 말 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I have a lot on my plate.
Can you give me a hand?
도와줄 수 있어요?
I have a lot on my plate.
접시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표현입니다. I'm busy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 I have a lot on my plat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내 접시가 꽉 찼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My plate is full.
할 일이 많다, 바쁘다는 표현이죠.
I have too many irons in the fire.
나는 불 속에 너무 많은 쇠덩이가 있어요.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불 속에 너무 많은 쇠덩이가 달궈지고 있으니까 일이 많다는 거겠죠? 내 앞에 접시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표현 I have a lot on my plate. 불 속에 쇠덩이가 많다는 표현 I have too many irons in the fire. 모두 할 일이 많다, 바쁘다는 표현들입니다. 묶여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I'm tied up.
어떤 것에 매여있다는 말이니까 매우 바쁘다는 말이죠. Hectic이란 단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Things are too hectic around here. I have a hectic schedule. It's been pretty hectic here.
정신없이 바빠요. 나는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hectic schedule. I'm swamped.
나는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slammed.
Slammed. 문 같은 것이 쾅 닫히거나 뺨을 칠 때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I'm slammed. 일에 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 내 손이 가득 찼어요.
My hands are full.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다, 바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to burn the candle at both ends. 초의 양쪽을 태운다라는 말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I haven't talked to you in weeks.
I know. Sorry about that. I got a book deal last month, so I've been kind of busy with that.
Congratulations. But I thought you were still in school.
I am. That's why I've been burning the candle at both ends for the past... what month is it?
Wow, you have been busy. Where have you been? I haven't talked to you in weeks.
어디에 있었어요? 한동안 얘기 못 했잖아요.
I know. Sorry about that. I got a book deal last month, so I've been kind of busy with that.
알아요. 미안해요. 지난달 책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빴어요.
Congratulations. But I thought you were still in school.
축하해요. 그런데 당신 아직 학교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I am. That's why I've been burning the candle at both ends for the past... What month is it?
네, 그래서 초의 양쪽을 태우고 있었죠. 지난 몇 월이죠, 지금?
Wow, you have been busy.
정말 바빴군요. 여기서 to burn the candle at both ends, 초의 양쪽을 태운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학교도 다니고 또 책 계약도 했고 이 두 가지 모드를 하느라고 초의 양쪽을 태운 거죠. 열심히 살았다, 굉장히 바빴다 이런 말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바쁘다라는 표현, I have a lot on my plate. My hands are full. I'm busy. 바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